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요? 어떠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신앙의 사람들이 이거 흔들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또 예수 믿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내 삶에 무언가 달라지겠지, 무언가 풍성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만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런 은혜도 없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신앙적 갈등, 혼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계속되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위협과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할때 우리 마음에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혹 교회에 나왔지만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해 본적 없으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돼서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왜 이렇게 무거운 질문만 계속하지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의 결론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는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훈련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한 단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어요. 갈대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왜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만한 상황에 못 되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출발은 했는데 가기가 마음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지요? 하란에 머물잖아요. 하란에 머물면서 열매 없는 허송 세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2장 8절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열심과 훈련으로 인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오늘 본문대로 의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 보니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더라 얘기합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른 움직임이었어요. 그래도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마음은 선뜻 가지 않지만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는 쉬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전히 갈등과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될 때는 그의 내용들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수록 정말 내가 어떻게 사나 살고 죽느냐 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일일수록 반드시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지켜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거나 때로는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거를 과감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어서 기근이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찾아올 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찾아옵니까? 스스로 바빠지는 일들이 찾아와요. 스스로 바빠지는 일들.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철저히 약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올 때보다도 그 믿음을 쳐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전보다 더 바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바빠져요? 예배 드릴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다 말합니다. 아이고 신앙은 조금 있다가 내 삶이 좀 나아지거든, 내 삶이 좀 펴지거든, 내 삶이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아지거든 그때 신앙 갖고, 신앙은 조금 있다가. 그래서 살면 더 바빠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어려움을 줍니다. 환난을 만나게 해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세워가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과정 속의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이 단면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환난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왜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가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요, 이상하지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는 신앙이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언제 신앙이 잘하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갈등할 때, 고민할 때, 그러면서 견뎌 싸워 이기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방법을 찾아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죠. 더 성숙해지죠.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긴 여행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란에서 이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가나안 땅에 가면 뭔가 내 삶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대요? 기근이요. 그것도 심한 기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했겠죠. 더구나 그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는 현실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런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나더니 잘 됐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미쳐 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봐라. 신앙이 너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위축돼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 시험을 치고 있는 뿐이에요. 있을 뿐이에요. 학생은 시험을 쳐봐야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어요. 혹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어요. 더 채울 수 있어요. 한 번의 시험으로, 한 번의 실패로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의 실수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망했어야죠. 그의 인생은 끝났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발견을 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보다 더 성숙한 과정이 이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부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크게 실수를 합니다. 첫째, 기근을 만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핑계예요. 핑계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 핑계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 못 가고, 내가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 테스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테스트 과정에서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거였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그래도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을 떠나는 것은 순전히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 거예요. 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은 애굽을 가리켜 늘 세상을 비유합니다.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해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병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요.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말씀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길 원하세요? 예? 여러분 이런 남편 믿을만해요? 아이고 참 모질이지요 모질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안전만 생각해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바로의 부인으로 끌려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안전하면 돼요. 내 생명만 보존되면 돼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믿음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도 까마득히 옛일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다짐하고 출발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 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다 버리고 약속의 땅 버리고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면 평탄해야죠. 문제 없어야죠. 거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전혀 믿음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이 엄습해오고 걱정으로 견딜 수 없고 자기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갔는데 그렇다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만약에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조금만 믿음으로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애굽에 내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특히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가세요. 높여가세요. 너무 낮고 좁아서 조그만 일에도 어렵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았다 말하고 조그만 일에도 교회 떠난다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의 부재, 믿음 없음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험 속에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모자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근 때에 오히려 더욱 주를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계획을 꾸미지만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그것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고 그의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모자란 사람입니까? 두 눈 훤히 뜨고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그들이 준 선물에 그저 위안을 삼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젠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바로의 궁에 끌려갔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문제를 일으켜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조금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난해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무엇입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을 받는 자도 아브라함이 받아야죠.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를 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어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전 2500년경부터는 왕궁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주전 16세기부터는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면 아주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바로의 이름 속에는 자랑과 권위, 위엄과 교만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바로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나그네 된 자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빼앗아가는 이 못된 짓을 하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무고한 희생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례죠,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멍하니 있다가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지켜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 한 가지 또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유는 왜 그렇게 벌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약된 백성입니다. 계약된 백성, 약속의 백성입니다. 선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된 백성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 책망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의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었던 재산 다시 뺏어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옥에 가둬서 아주 혼쭐을 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아요. 또 주었던 재물들 다시 빼앗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풀이한다든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환난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언제나 복이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려움에 처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는가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을 먹이시고 입혀주지 않았을까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복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만 중요하고 자기 안전만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 되든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일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할 때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너는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너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철저한 의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결국 또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기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에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지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기근으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고 도전인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애굽을 보며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타협합니다. 그때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공포와 불안으로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보며 보이리라는 이한 그 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선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근이 다가옵니까? 궁핍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애굽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으십시오. 만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